네,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영국의 보험회사에서 상금을 걸고 다음과 같은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공모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가지고 응모를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발달한 시대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직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배, 자동차 혹은 비행선, 열기구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여행 루트를 짜서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차지하게 된 답은 무척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데 가장 짧은 경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떠한 길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나 문제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힘을 내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길 가운데서 내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내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에게 비방과 비난을 듣게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력함 가운데서 고독과 외로움을 겪는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38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도 다윗이 지은 7편의 참회시 혹은 회개시에 속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총 7편의 참회시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자신이 숨기려 한 죄가 낱낱이 드러낸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 시편들을 쓰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고 아울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시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한번 고찰해보고 또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일단 시편 저자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상당히 길었죠.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육체가 아픕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악취를 풍기듯이 나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려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다시 한번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나이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중병 중에서도 중병이죠. 자신의 몸 가운데서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그런 묘사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와 같은 상태에 다윗은 자신이 놓여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요? 어떠한 지독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까? 처음 38편을 읽게 되면 마치 다윗이 몸에 어떤 질병을 얻게 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6절, 내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치 자신의 몸에 얻은 어떠한 고치지 못한 질병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낙담하고 그가 무력함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몸에 얻은 질병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의 몸의 병은 그의 마음의 염려 때문에 그의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3절 주의 진노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신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떠한 다윗의 근심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죄 때문입니다. 아까 3절과 4절 나의 죄, 내 죄악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도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와 죄책감을 몸의 중한 질병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시편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놓여있는 다윗의 묘사는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에서는 다윗은 그보다 더 힘든 하나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의 외면으로부터 오는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격려해주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과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다윗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각한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의 사람들은 그와 엮이지 않으려 하고 다윗을 피하고 다윗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위하여주는 사람들 대신에 다윗의 주위에는 그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대적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귀 멀고 말을 못하는 상황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홀로 놓인 것처럼 철저한 무력함, 좌절감, 패배감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윗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힘들을 때 다윗을 위해주는 친구도 없고 얼마나 평소에 잘 못했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읽으면 실제로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도 있었고 다윗의 휘하에는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독함과 무력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 고뇌, 고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뇌가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편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화살이 찌르고 손으로 눌리는 상황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화살입니까? 다시요. 2절. 누구의 화살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손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을 찌르는 그 화살은 대적자들이 쏜 화살이 아니라 주께서 쏜 화살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억눌려 있는데 저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그 손은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표현을 또 다른 참회 시인 시편 32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그렇죠? 그런 질문이 안 됩니까? 왜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척 잔인하고 자신의 백성에게 정말 좀 과할 정도로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고 그렇죠? 전쟁을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쏘시고 손으로 누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기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죄책감, 그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은 바로 그의 양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다윗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이 양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양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책을 느끼는 마음, 고통과 고난을 느끼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4장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외식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느끼는 죄책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자신 주위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외로움과 고독함과 무력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충성되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다윗이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력함과 패배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 때문에 느끼는 죄책,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패배감과 무력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 주변에 자신을 돕는 이 한 명 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만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간구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괴악한 말을 일삼는 자들만이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간구는 주님, 저들을 멸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간결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38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직 주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그 목적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회개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해도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시선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까지 지을 준비를 다 한 자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간구의 근거는, 다윗의 간구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회 시에서는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오늘 시편 38편에서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게 응답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21절, 22절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 모르는 신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고백이야말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이 맺은 언약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관계에 다윗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바깥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의 죄를 감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도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언약적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귀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눈멀고 귀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모든 죄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죄 칭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며 회개하면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